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뭔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 한마디를 딱 따내가지고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를 빼낸다면 믿음은 뭐요? 실상이요. 믿음은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실상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려면 8분 30초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에 있는 태양이래요. 8분 전에 있었던 태양. 근데 지금 현재의 태양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장차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의 태양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장차 8분 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완전치 못하고 우리의 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이 언젠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1절, 11장 13절, 11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멀리서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멀리서 보고 이제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망원경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망원경으로 멀리를 딱 보면 우리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야,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소풍을 오고 있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딱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올 것을 미리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미리 보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여진 것은 바로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보여지는 그것을 실제의 것으로 여기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보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쪽 편에서 저쪽 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쪽 편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배에 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배에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3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의 뜻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저편에 건너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대통령도 대통령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딱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고. 딱 이제 여기 저 대구시청 앞을 딱 하면서 대구시청을 딱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딱 차를 세우라 하더니 딱 쳐다보면서 좀 낡았군 그랬대요. 예? 좀 낡았군. 근데 그날부터 다 때려 부숴가지고 새로 지었다 하더라고. 여러분이 암만 그 앞에 가서 낡았군 낡았군 해봐요. 아무도 뭐 그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 대통령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탁 이제 그 뭡니까? 탁 대통령 리무진을 타고 쭉 가면서 라디오를 딱 들었대요. 근데 라디오에서 그 누군가 그 축구 그 해설을 했다고 축구 그 경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있고 해설이 있잖아요. 그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하더라고요. 골키퍼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 그 얘기를 한참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너무 잘 못하더라는 거지. 뭐 택도 안 하는 얘기 자꾸 하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딱 그랬대요. 이 아나운서 이 사람 안 되겠어? 그날부터 그 사람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날부터 그 사람 못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 대통령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 힘. 그러니까 그 우리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그 울산 정주영 씨가 그 울산 현대에 딱 갔을 때 하여튼 정주영 씨가 가면 난리가 난대요.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볼펜 두 자루 있으면 혼난다 하더라고요. 두 자루가 뭐가 필요하냐. 한 자루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막 다 정리정돈하고 하여튼 눈앞에 안 나타나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앞에 안 보이게. 보임은 별로 안 좋다, 안 좋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탁 이제 그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정주영 씨가 딱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다 보면서 이제 그 명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이, 김 과장 수고하네. 그리고 이제 다 보면서 저는 그 과장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야,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날부터 그 사람 과장 됐다 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현대 안에서 정주영 씨가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지 어느 놈이 뭐 딴 말하고 있어. 자, 정주영 씨 말에는 정주영 씨 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저편으로 건너가요. 틀림없이. 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쫙 배를 타고 이제 딱 가는데 문제는 풍랑이 있었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 가지고 막 물결이 일고 이 배가 막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아요. 이거 배 타 봤습니까? 예? 배 타서 풍랑 만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울릉도 가는 배 한번 타봤는데, 저는 뭐 멀미 안 한다고 막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멀미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울릉도 가는데, 그 뭐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울릉도가 왜 울릉도냐. 그 가다가도 울렁울렁 간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빠른 배 타고, 그 신식배인데요. 빠른 배 타고 가는데, 그 바다 위로 이렇게 떠서 가는 거 있잖아요. 한 시간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되는데, 이제. 이제 하여튼 저도 막 그 멀미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잘 가는데도, 그 뭐 바람이 조금 있었는데도, 그냥 그 바닥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타면은 풍랑을 맞는 상당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 다 뒤집어질라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세상에. 잠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막 물을 퍼내고 지금 막 이 배가 뒤집힌다. 그 베드로가 이제 앞에 딱 서서 그랬겠지. 자, 여섯 명 이쪽으로, 다섯 명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너 똑바로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물 퍼내. 그러니 이제 너들 둘이는 물 퍼내고 너들은 노젓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막 다 그 뭐 좌노 수도 뭐 우노 탁 막 이렇게 막 그런 아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걸 하는데. 이거 뭐 배가 이제 금방 뒤집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딱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라.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잔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막 깨우며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좀 짜증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말투가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막 잡아 깨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더니 바라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탁 멈추더라는 거지. 예? 그러면서 탁 거라사 지방에 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다는 거지 제자들을. 예?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게으른 걸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 집안 살림 못한다고 그렇게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꼭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꼭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예? 그러니까 저 생각으로만 얘기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인으로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가 다 판단하고 지가 다 결정하고 있는 거라. 예? 지금 우리 죽게 됐잖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 그 자기 생각이에요. 누가 죽게 돼, 죽게 되기는. 내가 왜 예수님이 주무셨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서울 롯데월드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바이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이킹. 그죠? 이 바이킹은 뭘로 만들었냐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착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휙! 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풍랑을 막 타가지고 이제 그 바이킹 해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 바이킹은 바로 풍랑이는 배하고 똑같아. 예? 왔다 갔다. 그거 타본 적 있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근데 그거 탈 때 혹시 그 유서 써놓고 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것을 타는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 그거 탈 때 다 믿음을 가지고 타요. 어떤 믿음? 절대 이게 나를 안 죽일 거라는 거. 적어도 그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타지. 절대 난 안 죽어 이거 타고. 단지 무서울 뿐이야.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죽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무서움이 무서움이 아니고 재미예요. 재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고함 지르다가도 하하하 웃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움이 아니고 뭐예요? 그 재미라니까. 참 즐겁다. 스트레스가 확확 해소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내 친구 어떤 사람은 그거 타면서 졸았다 하더라. 졸음이 온대. 이제 한두 번 탄 게 아니라 자주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입에는 뒤집히지 않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는 거예요. 그죠? 절대 입에는 뒤집어지지 않아. 이 풍랑이 절대 입에를 삼킬 수 없어.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죽는 거 있어요? 죽을 듯 죽을 듯 하지만 절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해야 되고 지금 부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예? 여기서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풍랑 앞에 딱 서니까 풍랑이 말씀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문제는 풍랑이 말씀을 다 삼켜버리고 그 형편 앞에서 그들이 마음이 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형편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풍랑이 와도, 비록 풍랑이라 할지라도, 이 풍랑이, 예수님이 아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지. 그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형편은 막 두렵고 형편은 무섭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저편으로 건너갈 거야. 이 풍랑이 지금은 있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음의 근거로 생각하며 그들이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이 형편 앞, 자기 앞에 있는 형편 앞에서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셨거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끝에 가보면, 너희가 끝에 가서 처음을 바라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간, 이 과정이 있는 거라, 이 중간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형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의로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마귀가 형편을 보여주는 거라. 딱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 하면 이제 딱 며칠 지나봐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구원받았다고? 너 의롭다고? 야, 너 그런 것이, 어? 어제 그렇게 싸웠냐? 야, 너 어제 무섭게 싸우더라. 어? 너 어디 가서 구원받다 하지 마라. 죄 없다고?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부끄럽다. 어? 그러면서 이제 팍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송사합니까? 안 합니까? 송사할 거라는 거지. 그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송사하지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딱 잡고 우리를 딱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 자, 우리 저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34절,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송사라는 것은 죄 있다 정죄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정죄하는 것.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는, 엊그제 내가 그 우리 그 박 목사님하고 같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한국의 대표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 대표예요 그분이 딱 나와서 한다는 설교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암만 의롭다고 해도 뭐 진짜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한 줄 아냐고 있는데 없다고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만 죄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것처럼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대표 목사가 예? 이름은 하여튼 내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성씨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 많이 좋아하는 씨더라고. 그 목욕탕에 가도 이제 그 탕도 있고 이제 그러던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진짜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죄인인데 의인이라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죄 있다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의인을 죄 있다고 절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는 진짜 죄가 없어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데 없다고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요, 이 서울에서 그 좀 올림픽 대로를 과속으로 가다 걸렸어요. 그 경찰한테. 그 이제 사이카가 딱 와더니 날 보고 턱 하면서 아이고 저 과속입니다. 그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봐주지 말고 좀 진짜 봐줘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저 면허증 제시하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막 급히 집에 갈 일이 있어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스티커 끊어도 그 낼 돈도 없어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그럼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 이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주머니에 여기 보니까 와이셔츠 여기 2,000원 있었어. 2,000원. 그래가지고 나 2,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그랬거든. 2,000원밖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어? 돈 좀 가지고 다녀요 그러더라고. 2,000원밖에 없냐 하면서. 어?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그 오징어 하대 이제 저 지방에서 내 올라와 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그 졸지 말라고 오징어 이제 주고 또 이제 귤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몸은 다 먹고 다리만 이렇게 다. 귤도 다 먹고 두 개 남았어요. 근데 딱 보더니 그러면은 오징어 다리라도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오징어 다리하고 귤 두 개하고 내가 또 안 줬습니까? 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가라 하더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날 보고 예? 오징어 다리 받아먹고 날 내가 죄 있는데 나 과속했잖아요. 나 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나를 어떻게 해줬어요? 죄 없다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징어 다리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네 죄 있는 나를 죄 없다고 봐준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걸리면 그 사람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그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암만 내가 아들이라도 법대로 처리해야지 봐주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고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을 의롭다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이 많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 이사야 44장 자, 이사야 44장, 43장, 죄송합니다. 43장,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 봐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거든. 죄를 절대 눈 감아줄 수 없거든요. 통과가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지옥이에요. 죄는. 그건 뭐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웠다. 수고로웠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도말하시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심으로 그분에게 아예 우리 자체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를 못 박으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 죄에 대한 정확한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죄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죄가 실제 처리된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죄값을 지불해서 실제 처리된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지. 그 실제로 죄를 없애놓고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봐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실제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을 실제 없는 것을 보고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깨끗하신 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거기 33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아무도 이제 여러분 다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죄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요? 예? 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씻어졌습니까? 안 씻어졌습니까? 씻어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자가 되어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참 쉬운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생각. 그죠? 예? 자기가 그래도 자기 판단을 믿으려고 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또 한번 판단을 또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판단을 다시 내려보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뭐 우리 판단이 또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그 판단 자체가 가장 분명한 판단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자,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내어줌, 죄에게 내어줌이 되셨다. 우리의 범죄를 담당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죄삭슬 받으시고 사망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왜 부활하셨느냐? 이제 그분이 죄를 씻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증거하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왜 감옥에 갇힙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 계속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과정임을 의미하죠. 과정.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값을 계속 치르고 있는 과정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루어버리면 그 감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이 나왔다는 건.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씻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희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 말씀에서 기록된 이 말씀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말씀편으로 옮겨오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세계로 이제 우리 마음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많은 종교 생활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종교 생활은 해도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에게 나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면은 덜 아쉽고 안타깝고, 자기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종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제 끌어가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드렸고 또 창세기 3장도 말씀드렸죠? 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으로 치마를 했죠? 그래 나중에 결국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잖아요. 그죠?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 그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까 생명을 사모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야곱의 우물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야곱의 우물은 매일매일 가서 그걸 마셔야 되고 또 내가 퍼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르고 하지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그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쫓아서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것처럼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고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온전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물에 매여서 공고한 삶을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만드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일을 하셨다. 자, 여기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도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옷이 나오고 또 무슨 옷? 가죽 옷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참 말씀들이 무화과나무 옷은 누가 만든 옷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옷이에요. 자기가 자기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만들어. 근데 이 나무는 근데 이 옷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 다 가리다가도 햇빛 앞에 나가면 다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금방 말라야 되기 때문에 또 새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새 걸 만들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땀을 흘렸어요. 그렇죠?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렸다 이 말이죠. 근데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땀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흘렸습니까? 피가 흘려졌습니다. 짐승의 피가 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을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죽옷은 자 무화과나무 옷은 스스로 입었지만 가죽옷은 누가 입혀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입혔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가죽옷을 다 이 하나님의 입히심으로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담의 허물을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옷은 늘 갈아입어야 되지만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 영구적으로 아담을 가리우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렇죠? 다시 갈아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또 자기를 바라보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허물이 생각납니다. 그 자기를 딱 바라보려고 했을 때 이미 자기가 보입니까? 가죽옷이 보입니까? 자기를 덮고 있는 뭐가 보여요? 가죽옷이 보이더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자기 벗은 몸을 봤거든요. 그죠? 자기 벗은 몸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눈과 그죠? 아담의 눈과 아담의 몸 사이에 가죽옷을 딱 입히셔가지고 자기 벗은 몸을 볼 수 없게 하시고 그 벗은 몸을 완벽하게 가리우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는 동안에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태양을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는 동안에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그 빛이 차단 안 되면은 힘이 없어지지만 태양의 빛을 받는 동안에 자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오는 그 힘과 그 자유로 우리는 이제 죄도 이길 수 있고 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악한 습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물러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성경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같은 데를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줄치는 이라고 정신없어요. 내가 줄 치라 하니까 줄 쳤죠, 이제까지. 예? 줄 치르니라고 이제 성경이 막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 이런 거 읽어봐요. 계속 신약 성경을.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에 탁탁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참 내가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있었지,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말씀을 믿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야, 내 죄가 이미 다 씻어졌다고 말씀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만 봤지, 죄를 씻어버리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내 죄를 씻어버리신 예수님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딱 믿는 순간에, 말씀이 실상으로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음이 내게 시작되더라고요. 믿음의 삶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내가 성경을 보면 참 이 말씀을 딱 보는 동안에, 야, 말씀이 실상이구나.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내가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을 믿도록 내 마음을 끌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보면서 말씀이 실상인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점점 크게 이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서 처음에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시편 2편 8절을 딱 읽으시더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그 말씀 딱 읽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건 또 무슨 말씀인가. 나는 이 말씀을 성경에 지워버리고, 이거 왜 지웠냐면, 이건 이 말씀 여기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방을 복음에게 붙여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 저 중동에도, 저 남미에도 선교학교를 세우고, 또 소련에도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81년도, 82년도 그때였는데, 그때는 중국이라고도 안 했어요. 중공이라 그랬지. 중공. 중공을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 세상에 소련을 어떻게 가요. 예?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중공에도 가서 선교학교를 하고, 세상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저 차후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탁, 이제 그 버스에 전도자들 가득 싣고, 중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도시 하나 떨어뜨려 놓고, 저 도시 하나 떨어뜨려 놓고, 참, 말도 안 된다. 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꼴은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노. 어? 그래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하얼빈역에 내리니까 이광고 목사님이 버스를 한 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버스를 막 샀대요. 그 버스에 그 25인승쯤 되는 버스인데 우리 전도자들이 가득 타고 새로운 도시를 향해 쫙 출발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버스를 타고 다 출발하는데 그때 그 20년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때 중국에, 우리가 중국에 버스를 타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야, 그때 그게 지금 참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다니. 예?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그 하얼빈에 가서 그 버스를 타고 6시간 동안 하얼빈에 가는데 내 마음이 막 너무 감격스럽고 뭉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형편없는 자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복을 줘야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중국에 갔을 때도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를 한번 갔는데요. 참 그 까만 사람들, 그 아프리카, 가나 토고 이런데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제 그 원주민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나에 있는 어떤 분이 그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대요 지금.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현지 말을 사용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장로교 선교사가 100명이 나갔다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진짜 흑인들만을 위해서 흑인들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하고 그 사람들 전도자도 파송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장만길 목사님은 그런 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거기 이준현 선교사님 이름. 그거 진짜 소망 없는 곳인데.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자꾸 붙드는 걸 느낀다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진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죠? 전에 내가 여기 이제 저기 저 형제 저 서대문에서 홍승표 형제가 또 눈에 보이는데 저 형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는데 고3 때 구원받았어요. 89년도인가 그때. 근데 이 형제가 공부를 업업했거든요. 반에서. 근데 이제 그 반에서 거의 꼴등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였어요. 거의 꼴등이에요. 왜냐면 그냥 공부 포기했거든 이 형제는. 집안 형편이 아버지가 너 대학 포기해라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끝나면 교회 오죠. 근데 한 번은 저 이제 옆에 자기 옆에 승표에게 다가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홍 형제는 장로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우리 이제 형제가 다가가가지고 야야야 내 구원 못 받았는데 지옥 간대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홍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홍 형제의 아버지는 그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식구가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늘 오는 거죠. 고3인데. 근데 이제 그 정영재는 그 반 꼴등인데. 그 꼴등이니까 공부 포기하고 뭐 그냥 뭐 학교 공부 관심도 없고 이제 끝나면 빨리 집에 오기 바쁘고 교회 오기 바쁘고 이제 그런데 다 복음을 전해놓더니 이제 홍영재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이제 구원받아서 양육받아야 돼. 교회 와야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학습 안 하고 자꾸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영재가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딱 방에 이렇게 있는데, 아, 세상에, 저 승표 아버지가 쳐들어왔어요. 일요일 오후에. 제가 그때 이제 좀 고단해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문을 탁 열었어요. 그 홍장로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 이제 내가 딱 일어섰더니 아니, 그이 교회 지금 우리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신 아냐고, 안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저 공부 꼴등하는 놈 저기 저놈하고 같이 자꾸 나오면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렇게 이 교회 못 나오게 하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대학 가야 된다 하면. 내가 막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자식을 저렇게 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아니, 그래, 아니, 공부를 좀 꼴등했다기로서니, 공부 좀 못하기로서니,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내가 막 뭐라 했거든. 아니, 하여튼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 아들이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라 하면서 이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확 김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성적 떨어지는 사람 없다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확 김에.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면 대학, 하여튼 우리 교회 대학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승표가 만일 대학 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했어요. 아,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막 갔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야, 이거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냐? 큰 소리는 쳐놨는데 여러분이라도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럼 홍재가 이제 근데 그때부터 교회 더잘 나오는 거라. 그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무 교회 그렇게 많이 오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래도 뭐 교회 너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되더라. 왜냐면 손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야, 이거 떨어지면 내 손가락이 이거 참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그 이제 송영재가 딱 대학 시험 보는 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요, 내 대학 시험 볼때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동생 볼 때도 대학 시험 볼때 내가 기도한 적 없는데. 홍영재를 위해서는 기도 안할수 없더라고. 왜냐하면 홍영재 대학 입학과 내 손가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서울 교대 시험 봤는데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 내가 이제 자세한 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합격을 했어요. 참 좋더라는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됐구나. 그럼 내가 홍영재를 위하는 마음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한 군데 더 보고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거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이 이 땅에 올 때, 아담이 죽을 때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랬죠? 아담이 죽었을 때다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새로운 아담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고린도서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셨거든요. 둘째 아담. 이제 아담이 망쳐놓은 세상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의 몸에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친히 그분이 가지신 거예요. 친히 그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범죄하는 여러분의 육체, 정욕적인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 자체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 못 박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죄의 정욕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성경에 의하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단은 뭐라 하면 아니야. 그래도 네가 살았어 하고 여러분을 속이는데. 자, 살았기 때문에 산 사람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버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겨버리면, 죽은 자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의 생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딱 못 박혔다면, 이 못 박힌 손은 무엇을 쥘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손이 못 박혔는데 뭘 쥘 수, 아무것도 쥘 수 있는 게 없지. 못 박힌 발은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은 쥘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는 순간 세상도 함께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살 세상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 손으로 무엇인가 거머 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쥐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아무것도 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향하여 막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달한 것은 행복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까? 결국은 사망의 곳에 그 사람이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의 결론을, 나의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뭐라 합니까?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죠. 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체대로 산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쥘 수도 없고 또 발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만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이며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어간 곳에 여러분은 머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실상으로 여러분에게 남고 부딪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지내온 삶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은 다 내 손에 있으며 내 발이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육을 쫓아 살아간 것, 육을 쫓아 흘러간 것은 허무한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더라는 거지. 그 말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기까지.